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뭐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적든지 많을지 차이는 있겠지만 항상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그 모든 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다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는 사람은 그런 힘듦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죠?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특별히 깊은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두고 연애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면 연애할 때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것에 대한, 이기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기적인 사람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 중에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잘해주고 헌신적이고 내게 희생적이니까 아, 이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구나. 아닙니다. 내게 그렇게 헌신하고 잘해줘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가 아닐지라도 자기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더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같은 사랑을 건강한 사랑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착이죠.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되게 헌신적이지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섭섭하게 하면 되게 서운해합니다. 어디에 누구하고 있다고 말해도 믿지 못해서 화상으로 확인시켜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잘 삐지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쓰이고 비율을 맞춰야 해서 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죠. 그런데 되게 내게 잘하고 헌신해 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러 들었어. 개인적인 자유가 없어서 그와 관계를 맺는 내내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헤어졌는데 너무 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 것이라고 오해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힘든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강한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고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일해서 나름 소위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뤄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고 싫고가 분명하고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 사람, 자기 통제권 안에 들어온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되게 무관심하고 냉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이런 이기적인 측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독 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가 살아오면서 많은 결핍을 자기가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너무 많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마음이 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애정결핍 환자처럼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그것이 자기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중요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쉬어야 할 때 쉴 줄도 모르고 중요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외동아들, 외동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외동딸, 외동아들이 아마 용기 있게 자랑스럽게 무슨 말로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모르고 지금 외동아들, 외동딸을 이런 분들이 아마 갈수록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명 키우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하나 낳았더니 너무 힘드니까, 물론 여러 사정이 있는 분도 있겠죠. 원해도 원치 않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지만 아이 막상 낳아보니까 또 늦게 결혼해서 낳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엄두가 안 나서 한 명만 키우는 사람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키우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모르시죠? 진짜 어렵습니다. 아내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동딸, 외동아들들은 혼자 자랐으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좀 서로 형제끼리 이렇게 하면서 둥글둥글했는데 혼자 자라노니 이기적이고 까칠할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옛날에 그냥 막연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꿈 있는 교회에서 많은 외동들과 외동딸들을 지켜보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마음이 안정적이고 더 부드럽고 친절하고 남도 잘 배려해서 너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외동 아들과 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국에 이렇게 공부하고 지낼만 했을 땐 그래도 여유가 좀 상대적으로 더 있는 가정에서 있었을 것이고 또 혼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그 한 아이를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결핍이 없고 채워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아이이기 때문에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부모님은 그럴 수 있구나, 많이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 요구하는 것도 없고 적고 빼앗긴다 해서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 뭐 나눠주려고 하는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외동아들, 외동딸이 어떤 부분에는 참 좋은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해서 한 명만 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담에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많은 가정에 상처가 많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라 사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결핍이 자기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욕심도 많고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뭔가 확보하면 그걸 얻게 되면 힘들게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두려워서 중독자처럼 악착같이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위해서 읽어놓은 것에 대해서 잃지 않으려고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더 많은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결핍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니까 자기를 뭔가 자기 것을 챙기고 붙잡으려는 것이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거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고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모든 것이 채워졌던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이후에 땀을 흘려야만, 그 결핍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열심히 흘려야만 살아가는 고아가 되어버린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이기적인 그런 본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피곤하게 만드는 이 나의 이기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은 그 풍성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께 갈 수 없게 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내가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결핍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인간적으로 많은 풍성함을 누린 어떠한 외동 아들과 딸보다도 어떤 부분에는 더 욕심내지 않고 더 넓은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믿어 이 하나님과 컨택트 되어지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이기심, 이런 지긋지긋한 이기심의 사람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났을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평안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뭔가 걱정이 뭔지 모르지만 걱정이 없어진, 걱정할 일은 많은데 뭔가 마음이 평안한,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지만 특별히 이제 10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키우는 데 어렵죠. 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키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손길 갈 게 많고 짜증나게 하고 말 안 듣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를 둔 부모님은 다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과 다른 그분들만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 이 무서운 경쟁사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될 텐데 하는 조바심,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더 통제하려고 그 경쟁사에 걸맞는 아이로, 실력 있는 아이를 키우겠다는 아주 욕심을, 조바심들을 중학교 들어가고 뭐 고등학교 올라가 이럴 때는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그 중요한 대학을 갈지 말지, 그리고 자기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직장을, 어떤 직장을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그게 이제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는 이 험난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제 막 들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중요한 것을 결정할 그런 나이대이다 보니까 10대를 둔 부모님은 더 조급한 거죠. 어릴 때는 그냥 놀려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 인생에 정말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을지 결정하는 어떤 대학이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될 그 나이대가 가까운 10대를, 나이에 자기 아이들이 있을 때 10대의 부모님은 그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해야 될지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든 시간만 되면 모바일 가지고 재밌게 놀고 게임할 생각만 하며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기 장래에 대해서 부모님 같이 이렇게 애달픈 마음 없이 그냥 퍼져서 지내가는 그 10대 자기 자녀를 보면 그 부모님들 얼마나 열불 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책임지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해서 그런 겁니다. 만일에 그 10대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나는 곧 험난한 경쟁사회에 곧 들어갈 거야, 그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악물고 지금 게임할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 경쟁사에 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전공을 대야 할지 지금 부지런하게 연구를 해서 빨리 결정해서 제대로, 나중에 또 갈아타고 하지 말고 제대로 꼼꼼하게 내가 살펴야 돼. 관련된 직종에 있는 선배들도 만나고 그런 기사도 읽고 그런 선배도 만나고, 그래서 확실하게 준비해서 내가 진짜 제대로 원하는 대학을 가든지 원하는 직장을 가야 돼. 나는 그런 것을 지금 20대, 그것도 늦었어. 나는 지금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들한 이 시점에 나는 철저하게 그걸 준비하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그걸 맞게끔 내가 다 준비해야 돼. 그런 부모, 10대 부모들은 다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러시겠죠?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고아로. 고아로 만들어버리면 얘가 지금 고아니까 지금 너무나 생성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아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했다는 사람 이야기 듣고 하겠다는 계획과 준비와 열심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10대를 가진 부모님들 위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철없이 퍼져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곁에 계시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거는 감이 없으니까 당신 부모님, 아빠, 엄마도 옛날에 그랬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대 때 너무 압박하는 거, 냉정한 사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게 당하는지 현장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이렇게 무섭단 말인가, 우울증 걸릴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 정상적인 사랑하는 부모님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이 특징이, 고아와 다른 특징이 긴장감 없고 편안한 삶을 날 살듯이 우리가 영적인 고아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거기서 결핍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너무 이기적이어서 열심히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겪는 놀라운 은혜, 평안이 채워졌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살고 있기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이 사회가 얼마나 앞으로 힘든지, 그런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풍성하신 육신의 어떤 부모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하나님과 제대로 컨택되지 못한, 여전히 결핍되고 자기 힘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적인 삶을 살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라는 이 책에서 바울이 설명한 좋은 말씀이 있어. 오늘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주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라는 분이 쓴 편지입니다. 제일 먼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방교회에, 바울이 세운 그 이방교회에 유대교 출신, 그러면서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사람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헷갈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약속하던 메시아가 보낼 거라 했는데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믿는 예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유대교가 중요한 거다. 유대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너희가 지켜야지. 예수님이 태어난 민족이고 그 예수를 보내겠다고 만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중요한 그런 할례라든지 절기든지 그리고 그 생명같은 율법을 존중해야 구원이 그리 완전해지는 거지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교회 교인들이 몰랐다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이렇게 헷갈리고 정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그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면 충분하다고 이 서신을 통해서 주장하고 논쟁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말씀이다. 그러니 당연히 어렵고 선하고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거는 레터다. 그냥 글이라는 거죠. 그냥 책이라는 것이죠. 글이 어떤 레터가 어떤 북이 그냥 책인데 이 책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은 책이네. 이 책이 이 책자 그냥 책이니까 이 책 자체가 여기 기록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냐. 그건 책이니까 그냥 레터니까 아무리 완전한 가르침이지만 이 책 자체가 살게 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거나 우리의 삶을 뭔가 새롭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놀란 능력은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약속했던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한 거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신 예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존재로 지금도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삶 그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본문 오늘 읽었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율법에 대한 바울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뒤에 오늘 본문 첫째 19절에 보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어버렸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과 관계에서 나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 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다 버렸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인하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0절 유명한 구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세번역 오늘 본문보다는 개역 개정판이 익숙하니까 그것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19절과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의미가 뭔지,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어,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구절 자체 안에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라는 존재가 없어졌다고 말하면 지금 사는 나는 또 뭐란 말입니까?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똑같은 구절에 뒤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라는 존재가 없고 예수만 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한 말은 19절과 연결해서 볼 때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 뜻입니다. 율법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쓸모가 없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겼던 결핍들 채우기 위해서 마치 세상 일처럼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던 그것처럼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악착같이 자기 힘과 의지로 선한 행위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소위 말하면 결핍되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던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의 태도는 나는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내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고아처럼 나는 살자.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아로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악착같이 살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던 율법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나는 그렇게 살았던 나는 그런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살았 나는 지금부터 살아는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이제 믿는 아버지가 생겼으니 고아가 아니니 내 삶에 들어오신 살아서 내 삶에 들어오신 그분을 이제는 의지하는 고아처럼 살지 않고 고아 같은 삶의 스타일을 살지 않냐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의지하는 그런 내가 이제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내 힘만 믿고 사는 제대로 잘하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루었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셨으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의지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분을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비중을 생각하면 나는 없고 그분만 있다고 말할 정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믿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그럴 수 없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 있는 것처럼 평안 그래서 대충 사는 것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경쟁사회를 저렇게 바보같이 설렁설렁 사나 이기적인 사람들 눈에 보면 한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가 가지지 못한 평강을 그는 평강이 없지만 언제 이럴지 몰라서 아웅다웅하며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그렇게 잘나는 대단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평강을
이렇게 수없는 경제의 불경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장래를 책임진다고 믿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비교할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어떤 불안한 말들이 있든지 갈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발맞춰서 대응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두려움에 불안함에 살지 않고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 나는 영원한 안전한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빼앗겨야 되는 완전한 평안에서 살고, 거기에 나오는 담대함으로, 자신감과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믿음에 나오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롭게 배워야 될 삶의 스타일이 이것인 것입니다. 자신감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저 사람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봅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오랫도록 예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고아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부단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단지 지식적인 것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헌신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의 품 안에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들처럼 당장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세상 돌아간 것을 보면 내가 과연 저 무서운 경쟁사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취직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새도 먹여주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새까지도, 그 별 볼 일 없는 새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더라도 새는 그냥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어떠한 솔로몬의 아련한 옷보다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백합화, 그냥 하루 피었다가 지었어 그냥 아궁에 들어갈 그 아름다운 백합화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영적 고가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의 염려에 급급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만 대충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더 중요한 먹고 마시고 입는,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피로를 쫓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된, 그것을 위해서 마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진짜 추구하고 열망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영원히 죽겠다는, 그저 죽겠다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비로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오자마자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란 플랜이 펼쳐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진 이 공부와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고아가 되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저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 영적 고아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살면서 그저 먹고 입는 것이 목적이 된, 그것이 목적이 된 그것밖에 없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그분야에 좀 잘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정도, 그것밖에 없는, 그게 전부인, 그냥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 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살아도 실력이 안 달려서 겨우 돈 벌며 렌트비로 급급하며 사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그 수많은 어려움, 이 정도 살면 남들은 두렵 떨면서 불행하다 어쩌다 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수입에 만족하면서 그거 확보하겠다고 좀 더 얻겠다는 것이 인생의 더 이상 목적이 아닌 열심히 살고 할 수 있으면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평생에 사무직은 살아도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으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어내며 하나님 뜻을 그 자리에서 펼치는 그것이 거기에 있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아예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과 태도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부족하고 비교해보면 위축되고 그럴 수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평생을 걷지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그 걷지 못하는 한 분이 계셨죠. 그날 또 여지없이 구걸하면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그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를 보고 있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 없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모으기 하고 언눈모으기 운동하지만 나는 그것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살아서 영향력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고 안 하고가 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편안할 수 있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금과 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시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금과 은은 누구보다 많이 있는데 예수가 없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태 신앙인들 불구하고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없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가진 은과 금은과 소원이 그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저 분야에서 아무리 유명한들 돈을 아무리 번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과 은이 없더라도 그 분야의 말단 직원으로 살아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청소하면서 그 대기업 안에 있는 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기업의 회장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기업 안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게 있는 내게 이게 있다고 말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단순히 옛날 부활했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네 과거와 미래를 논하기 전에 부활을 말할 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지금 현재 right now 현재 나의 매일매일 삶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같이 살았어 내가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현재적인 자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를 기념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은 나는 그런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금을 좀 덜 모아도 오늘 저를 확보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바쁜 일과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자꾸 부르시고 예수만 소유하면 어떤 검은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그렇게 안달하면서 일중독 환자처럼 살지 않더라도 괜찮은, 높아지지 않더라도 조금 서운하지만 괜찮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서운함과 실망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 있는 인생을, 이 나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보람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이 몇십 년 시간들을 그 일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안에부터 시작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